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편 19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시의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볼 때에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알게 되는데,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의 작은 이 마을에 목동으로서 그의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가 어릴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왕이 되기까지 고난의 삶을 살고 평소와 같이 목동으로서의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 베들레헴의 보잘것없는 어린 목동이, 양의 뒤나 쫓아다니고 있는 이 목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특이한 일이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기로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다윗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가 이제 사울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명성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오랫동안 도망자와 망명자의 삶을 살고, 그가 왕이 되어서 많은 일을 행하였지만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괴로운 삶이었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삶의 후반부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기까지 그에게 어떤 삶이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봄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위하여 제가 이 시편 19편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19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은 다윗의 후반부에 지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다윗이 어릴 때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아마도 이 시를 지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놀랍게 깨닫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열렬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통 이 세상의 관심은 부자가 되는 것과 여유있고 마음껏 즐기는 부유한 삶을 동경하고 자신의 인생의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서 명예를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데 몰두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는 것,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다분히 세상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우리도 누리고자 하고 그것을 얻으면 나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 신앙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은밀하게 자리하는 그와 같은 유혹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에 있는 저자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열망하였던 것, 열정적으로 추구하였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시편을 살펴보셔도 되고 또 신약 성경을 살펴보셔도 되면 거기에는 성경의 저자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열정적으로 갈망하였던 것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27편 말씀을 보시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일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시편 기자의 가장 마음의 갈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청하던 청하고자 하는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전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갈망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최고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그의 영혼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나는 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는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특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따라서 그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이지 않는 지속적인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다윗의 삶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릴 때에 보잘것없는 시골의 목동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볼 때에는 그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를 평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쓰일 만한 그와 같은 자질이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역겨워하시고 우리를 진노의 심판으로 멸하시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와 같은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평가해보는 그와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어릴 때에 그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기 전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배워갔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9편에서 발견하게 되는 다윗.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안에서 그는 하나님을 배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이 세상은 아직도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지구나 다윗이 살았던 시대의 이 땅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자연이 좀 더 훼손되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물론 기술과 문명이 발전한 것은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는 자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선지자이면서 왕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신기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형편을 살펴보면 그의 삶은 결코 우리의 삶보다 더 낫지 않은 매우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목동으로서 어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여러 가지 구절들이나 아니면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목동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목동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의 양과 나귀와 소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먹이기 위하여 온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것이 목동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목동의 삶은 한 시간도 여유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물론 양들이 풀을 먹고 있을 때 가만히 앉을 수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개인적으로 따로 쉴 시간도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자신의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양에게 눈을 두고 양의 뒤를 쫓아다니고 양을 이끌고 다니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형태의 삶을 살고 있든지 우리의 삶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정직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없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참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가 밤에는 학원을 가고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시간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도 없다고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다윗의 삶에 비하면 왕자의 삶입니다.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는 삶입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보면 그의 삶은 참으로 어려운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울 기회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단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그리고 또 제사장들로부터 아주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에 나타나는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생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그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놀라운 면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가볍게 보아 넘기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려 하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 19편 초반부를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그가 창조 세계가 어떻게 이 세계가 창조되었는지를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알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면에서 다윗은 우리보다도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이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동으로서 하루하루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고 별이 뜨고 달이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단한 삶을 사는 목동에 불과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는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름다운 말을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런 것을 느꼈습니까? 그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볼 때 단순히 아, 오늘 날씨가 흐리네, 미세먼지가 있네, 오늘은 햇살이 좋네 이렇게 하면서 하루의 날씨를 즐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단한 몸으로 매일매일 아침 일찍이 양떼를 몰고 나가야 하고 밤늦게까지 양틈에서 냄새나는 양들 옆에서 그렇게 밤을 새워야 하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때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여서 그 삶을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눈을 들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구름과 밤의 별들과 해와 달의 변화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섭리의 오묘함에 그의 마음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지나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변화 속에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과 정확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였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변화나 자기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없는 공간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며 자신이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에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있다면 다윗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날들을 자기의 삶의 어느 하루도 허비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은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그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무의미하고 게으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양떼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고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양들을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양을 먹이기 위하여서 풀을 찾아서 다녀야 했고 잔잔한 물가에 가서 양에게 물을 먹여야 했고 양을 자기의 양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자와 곰과 더불어 그는 싸워야 했고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하여 그는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다윗은 그의 삶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고 매일 뜨는 해와 달을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삶에서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학생으로, 또 주부는 주부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에 몸이 피곤하고 정신이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소진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았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 보았습니까? 여러분이 책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얘는 더 이상 할수 없는데 하나님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양떼를 돌보는 고단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 어린 목동이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자기보다 덩치가 큰 곰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결코 다른 사람보다 육체적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실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이라는 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만물의 창조자이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삶의 어떤 환경에 두셨을 때그 환경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어렵고 힘들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환경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평한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수없이 불평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는 그 환경 가운데서 불평하면서 불신앙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작은 일들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허탄하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의 행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삶을 하루하루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정말 멸망에 이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가끔씩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는가? 그가 나처럼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환경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9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배운 두 번째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그의 손에 율법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을 살펴보시면 이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토판에 썼다고 했습니다. 토판이라고 하면 뭐죠? 진흙을 이렇게 구워서 그것이 굳기 전에 글자를 거기에 새기고 그것을 불에 굽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판에다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분량이 얼마나 많이 많았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오경,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양피지에다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양피지라고 하면 짐승의 가죽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부드럽게 무드질해서 거기에다가 잉크로 기록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양의 가죽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값어치가 결코 싸지 않고 매우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고대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많은 사람이 갖고 있지 못했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분 부분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각 성에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로 이 비싼 양 그 성경을 갖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웠습니다. 통째로 다. 외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각 마을에서 가서 율법을 자기가 배운, 익힌 율법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람들에게 구전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부분 부분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줄 때에 그 자리에 나가서 율법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것에 열심을 낸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의무를 등한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율법을 듣는 자리에 열심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 기회는 자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암송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율법을 익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외웠고 그 외운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더 자주자주 열성적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수없이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계를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다윗이 행했던 이 방법은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득하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펴놓고 읽기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이 부지런히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이라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자기의 삶에 실천적으로 경험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의 영혼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경험해야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이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련하였던 자기가 지혜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누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눈이 밝게 되었고, 말씀을 통하여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의로운 심령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10절에 가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은 사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이 무겁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 못했어도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자기를 살피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송이 꿀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도 더 귀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손에 성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성경이 있고 여러분 손에 있는 핸드폰에는 언제나 손가락만 까딱하면 성경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유익과 어떤 지혜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력이 부족하죠? 그러면 여러분, 바로 핸드폰을 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잠시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시간을 잠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이 되려면 이 말씀을 먹고 그 마음이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배웠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기도로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주의 종이 이를 경계로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주의하여 살피고 자신의 삶에 있는 죄와 부족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고민하고 괴로워하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말씀을 통하여서 경계를 받았습니다. 허물을 깨달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 가운데 숨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지만 그러나 자주자주 범죄에 빠지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기도한다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입에 발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펴보는 사람이라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게 하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죄 가운데서 살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마음, 삶에 있는 어떤 허물을 눈으로 보아야 지적받아야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정도로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숨겨진 죄악이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악도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내가 이런 죄라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살폈지만 그러나 또 나타나고 있는 또 보게 되는 자기의 숨은 허물 때문에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개인적인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고 죄를 끊어버리고 싶지만 끊을 수가 없고 허탕한 생각을 버리고 싶지만 버릴 수가 없고 죄가 나를 주관하고 있음을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거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드러난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허물을 보기를 원하였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 가운데 절망적인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고민하였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에게서는 그 해결책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시켜주기를 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두려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짓는 죄를 두려워하고 죄가 자신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는 것을 극도로 염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모든 형태의 죄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묵상과 기도가 연락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가졌던 이 생각들이 아침 이슬처럼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도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 때 자신의 삶의 어려운 처지만 하나님께 늘어놓고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도 하고 있는 기도가 아닙니까? 참된 성도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참된 성도의 기도는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죄가에서 벗어나기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자라야 우리가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치지 못할 어떤 위대한 큰 일을 위하여 위대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고 삶에서 짓는 모든 형태의 죄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삶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타락과 부패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비결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임을 인식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